구약성경 553면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탈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좀 정치를 야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권력과 부패에 대한 고발의 차원에서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엔 더 심오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포도원을 갈취한 이 왕이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 포도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으로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제 그 무대 배경을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소개가 되어지지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또 세 인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과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왕후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의 위치는 이스라엘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그 기업의 땅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읍입니다. 아합은 그 궁궐, 그 이 별궁을 크게 두 개를 마련한 거로 합니다. 사마리아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은 너무나 비옥하고 소출이 많이 등장하는 참으로 귀한 곳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늘 별궁에서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마다 그 포도원이 눈에 가물가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비옥하고 여기에 내가 늘 여기 채소밭을 만들게 되면 어떤 소출이 있을 것인가, 마음에 적지 않이 갖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을 찌르지요. 자, 그런데 이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픈 마음은 있으되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최소한 왕으로서의 그 양심과 어떤 인격은 가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당시 왕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 포도원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지요. 나봇에게 와서 이보다 더 큰 포도원을 내가 줄 터이니 내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또 더 많은 돈도 내가 얹어줄 수 있다 제안을 하지요. 아마 공식화된 그 제안 말고도 왜 뒤에 또 암암리에 또 거래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안겨줄 수 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왕의 그 거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 볼 법하고 주판알을 한번 튕겨 볼 법합니다. 크나큰 이윤을 남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왕에게 잘 보이게 되면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당시의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곧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얼마든지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나봇은 이 모든 것이 왕의 것이기 때문에 기쁘신 뜻대로 하십시오. 왕의 은촉을 계속해서 받을 법한데도 그는 한마디로 고사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3절을 볼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것이 고사의 이유가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 법에 의하면 손조의 유업을 결단코 팔 수가 없다. 너의 이윤을 위해서 팔 수가 없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185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보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리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어떤 경우라도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절대로 팔 수가 없는 거죠. 너희가 누군지 생각해봐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자격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에 불과하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토지를 분배해서 사용하게 했으므로 그 한계 안에서 감사히 사용해라.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대로 분배해 준 토지를 너희가 임의대로 너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팔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 명령을 또 준행해야 되는 정신은 비단 나봇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동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영주자가 아니고 우거자들이다. 이 세상에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옮기면 옮길 수도 있고 너희들을 파하면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생각하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내 집으로 알고 견고한 울타리와 자랑과 만족의 울타리를 쌓아놓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우거하게 했으니 신앙의 선지자들이 너희 선배들이 다 그러했듯이 잠시 머무는 여관처럼 생각하고 참되고 영원한 자기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라. 이곳은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날마다 바랐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나봇 포도원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봇은 세상의 권력 앞에 하나님의 법을 경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가장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었지요. 그러나 아합은 이 나봇의 거절에 대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왕후 이세벨이 무슨 근심에 찼는지 소상히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제 이 아합은 소상히 얘기하는 중에 뭐 한 가지를 빼먹었죠? 이 문제는 이 땅은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팔지 말라 하셨다. 그 얘기는 빼고 나봇이 이것을 팔지 않으려 하더라.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런 일 갖고 왜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그런 시시한 문제는 나에게 맡겨주시고 마음껏 드시고 편히 계십시오. 곧 왕은 이스라엘의 법으로 알고 이세벨이 결국 취해서 주겠노라 약속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계획과 모든 생각은 그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오뉴월에 한을 품면 서리가 내리고 쓰나미가 온다는, 하나 더 포함해서 요즘에 쓰나미가 온대요. 그 여자를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봇을 음해하고 죽이기 위한 계획 계략을 이세벨이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금식을 왜 선포합니까?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항상 블레셋의 위협을 당하고 압력하여서 괴로워할 때 사무엘이 저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우상 바알과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살라. 그러한 취지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그 금식의 날을 정해서 하루를 금식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중요한 범죄의 사실이 있다든지 해서 전 도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회개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금식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후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해요. 어떤 범죄가 있었길래 금식을 선포하게 한 후에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앉힙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후에 이제 비류 두 명을 삽니다. 여기서 비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불량자들, 그러니까 이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들은 이제 잡류들이죠. 비류 두 명을 돈으로 수수해서 증언자로 세웁니다. 아, 이들이 증언하는 일이 뭔 연관이야? 바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왜 두 명을 세울까요? 그것은 구약의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의하면은 증거는 한 사람만 세우지 말고 두세 증인에 의해서 반드시 증언할 것이다. 그 율법에 근거해서 두 명의 잡류들을 세워서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하게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명시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을 음해해서 결국 성읍 밖으로 쫓아내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왜 진노하실까요? 여기에는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이미 범했어요. 6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의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한 인간을 내가 침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법이지요. 살인하게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또 하나는 바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계명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죠. 범법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이유, 예레미야 12장 10절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구약성경 1070면. 예레미야 12장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실까요?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자, 나봇의 포도원의 탈취는 곧 하나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가꾸어지고 자라나는 대상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놓고 통치하는 곳이 포도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를 갈취하고 탈취하는 것은, 폐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갖고 계시는 그 성도들을 갈아뭉기는 것이고 갈취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그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기만하고 음해하고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세상의 실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그의 자녀들을 파하거나 상처 입히거나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도 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신하여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들을 업수에 여기거나 여러분들을 패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상처 입히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간과하시질 않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죠? 영광스러운 존재, 명예로운 존재,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세력도 자랑도 만족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겁낼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 자긍심을 갖고 기쁨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든든히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됨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믿음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여시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또 만드신 그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힘도 우리를 파헤치거나 쓰러뜨리거나 뽑아낼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에게는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 가운데 즐거이 누리며 시와 신령한 찬미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 하루하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